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명을 말하다, 소명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 작년이죠. 한 구인구직 통계 자료 중에 이러한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현재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위가 무엇이었는가? 취업 준비 중에 우연히 기회가 생겨서 약 40% 1위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순위에 해당되는 답변이 소명의식이 있어서 약 6%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현재 직장에서 섬기고 있는가,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냥 우연히 어찌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있더라라는 것이 많은 직장인들의 답변이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 순위는 소명의식으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하위 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만약에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이 생긴다, 더 많은, 현재보다 더 많은 연봉을 제시하는 그런 회사가 있을 경우에 당신의 직업을 포기하겠는가 물었을 때 80%가 그렇게 하겠다, 바로 포기하겠다, 60%는 바로 포기하겠다, 22%는 잠깐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의 대성당 건축 현장에 3명의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일꾼이 투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돌을 자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일꾼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신가요? 그러자 일꾼이 피곤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돌을 자르고 있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꾼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일꾼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처음과 두 번째 그 일꾼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돈벌이나 생존 수단으로서의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러나 이 마지막 일꾼은 소명의 관점에서 자신의 일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아니면 그냥 주어진 나의 그냥 우연의 하나의 상황으로서 그 일을 마주하고 있는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alling입니다. 즉 부르심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이 calling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필연적으로 부르는 주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콜러, 부르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크리에이터 갓,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주어진 시간을 다 소진하기 전에 환한 낮과 같은 이 빛의 시기를 상실하고 밤이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젊은이 때에 우리가 먼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현대 우주과학자들이요, 자신들이 연구한 그 결과, 조사 결과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이 온 우주 세계를 창조한 또는 디자인한 또는 설계한 누군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설계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물리학자들은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정교한 미세한 조정이 있는데 그것이 절대 불변의 상수로 존재하면서 이 온 우주의 질서가 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통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력, 전자기력, 우주의 팽창속도, 빛의 속도 등을 보게 되면 너무나 명확하게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이 지구는 뜨거워지게 되고 또 침수당하게 되는 많은 도시와 땅들이 침수되게 되고요. 반대로 지구에서 이 태양의 거리가 점점 만약에 멀어지게 된다면은 지구가 꽁꽁 얼어붙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정확하게 불변하고 있으면서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전체 평균 온도 15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되면 누군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교하고 섬세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깨달으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안에서 평안함과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하게 온 세상을 유지하고 운행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섬세하신 손길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각자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원대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요, 이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 있어요. 환희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 때 빨리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빨리 새로운 내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벅찬 하루를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소명을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너무나 고달프고 또 월요병에 시달리고 언제든지 연봉만 더 많은 연봉만 나에게 제시된다면 현재 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직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명을 바로 그 직장에서 고된 노동을 통해서 일하는 것으로만 한정짓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소명을 이해할 때 1차 소명과 2차 소명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소명의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규명하면서 구체화한 사람은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것은 성직자나 수도사가 아니더라도 마틴 루터 전까지는 오로지 성직자와 수도사만이 소명을 받은 자였거든요.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마틴 루터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심지어 들판에서 소에 젖을 짜는 목축업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성직자와 동일한 하나님의 소명이며 거룩한 일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고 이것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으로서 해석했습니다. 이 부분을요, 가장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 개혁교회에 있어서 가장 잘 적용한 인물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 이 소명을요, 일반적 소명과 특별한 소명으로 나누어서 해석했습니다. 이 일반적 소명은 무엇이냐? 이것은 일반적 부르심인데 그 일반적 부르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반적 소명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것이 바로 일반적 소명, 모두에게 열려있는 소명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소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선포되는 말씀과 이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게 된 그리스도인, 그들은 특별한 소명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일반적 소명에 해당되는, 또 그리고 특별한 소명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요, 우리는 이 일반적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을 우리는 이것을 1차적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분을 위한, 그분을 향한, 그분에 의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독 청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헌신봉사했는데 왜 내 소명이 아직도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으시나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1차적 소명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선행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연결해 주신다란 것이죠. 이 1차적 소명을 그냥 패스해버리고 바로 내 직업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기 때문에 내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콜러이신, 나를 부르신 그 주체이신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내 소명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러한 긴밀한 관계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차적 소명에서 나아가서 2차적 소명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로 1차적 소명에서, 부르심에서 회복이 된 그리스도인의 존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직업으로,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뜻합니다. 누군가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또 유치원 교사로, 또 증권 분석가로, 화가로, 자신의 영역으로 부름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2차적 소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의 온전히 회복된 1차적 소명이 있어야만 이 2차적 소명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곧바로 이 2차적 소명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 직장에서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를 다닐 때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장님, 대표하시는 분들의 이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내 직장의 일터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사장님 눈치가 아닌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콜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자리로 나를 보내시고 내 재능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시는 분이 없으면, 부름이 없고 소명이 없으면 단지 일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2차적인 소명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1차적 소명과 연결되는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신은 곧바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만난 주유소 직원과 10분간 대화한 후에 나의 부르심은 이 교회 안이 아니라 밖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결국 사회에 참여하는 지식인으로서 지식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오스기니스는 소명에 대한 많은 그러한 이해와 또한 저작 활동을 했는데 그는 소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오스겐스가 너무나 중요하게 잘 설명했죠. 아직도 이렇게 생각한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현실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이 청년 불황의 시기에 이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무슨 소명을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직 대학교 때 다니던 학자금, 대출금도 아직 다 갚지 못했고 지금 내가 직장에 가게 되면 항상 적응하지 못해서 고민과 너무나 고통이 심한데 무슨 의미나 목적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에 있냐고. 그런데 멈춰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소명을 내가 무시하고 그냥 앞을 향해 달렸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엑셀만 주구장창 밟아왔기 때문에 진짜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금 그 자리에 있을 뿐이란 것입니다. 이 오스기니스의 설명처럼 하나님의 그 전적인 부르심, 너무나 결정적인 부르심,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과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소명자인데 이 소명 없이 그냥 살아가니까 삶의 순간순간들이 자꾸만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그러한 환희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그러면 목사님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누구와 만남을 가질까?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할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저는 너무나 설레고 기대돼요. 원래 TGIF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단어죠. TGIF가 뭡니까? Thanks God, it's Friday. 와, 금요일이다. 이제 해방됐다. 그런데 이 소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TGIM으로 바뀝니다. Thanks God, it's Monday. 여러분, 내일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일터에 가서 하나님 섬기며 영향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잖아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나이가 많으신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인데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목회자가 된 이후에 성경책을 손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으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화장실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있으셨대요.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아마 말씀의 종으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소명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만약에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말씀의 침수당에 있어야 되죠. 이 말씀으로 완전히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소명자의 모습 아닙니까? 오슬먼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신약의 복음서를 연구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132번은 대중 앞에서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122번이 일터였다. 80-90%가 다 일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52가지 비유 중에 45개의 비유가 일터를 비유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 소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일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7일 중에요, 5일을 직장에 있지 않아요? 월, 화, 수, 목, 금, 5일이요. 그리고 토요일 하루는 집에 있고 주일 하루는 교회에 있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대 1대 1이에요. 여러분, 전 인생을요 대부분 직장에서 보냅니다. 9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6시에 끝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을 대부분 일터에서 보내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직장의 자리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소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과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이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떤 소명으로, 어떤 콜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내가 그 콜러,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새가족반 푸른초장에서 마지막 주차에 해당되는 우리 청년들 이제 등반하기 전에 만나서 면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회초년생으로서 직장생활할 때 또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미래를 놓고 준비하고 있을 때 혹시 어떤 기도 제목,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지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생각과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같이 공감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들이 일터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명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나마 얘기를 나누고 돕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이 기쁨과 어떤 기대함과 그 소명을 가지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점점점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류 작가였던 에르마 봄백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게 단 한 줌의 재능도 남지 않아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전부 사용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저는 이 말이 참 멋지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내게 주신 그 소명을 하나도 아낌없이 다 완수하고 가고 싶다.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 받았던 여류 시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가슴 뛰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가지고 이것을 잘 훈련하고 사용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명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영국의 육상선수였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에 기록되는 위대한 육상선수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끌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빠르도록 만들었습니다.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내 기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달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 에릭 리델은 소명자로 살았습니다.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것이 나 또한 기쁨이었으며 이것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강점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1차적 소명, 하나님과의 온전히 회복된 관계성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2차적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펼칠 것을 원하신다란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핑계대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너무 약점이 많아요. 저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1837년 소작농의 집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퇴했어요. 그 이후로는 학교를 안 다녔죠. 17세에 시카고에 있는 구두수선공으로 일하다가 이제 18세가 되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의 전도로 회심을 하고 시카고 빈민가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집을 빌려서 주일 새벽부터 청소하고 아이들을 불러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주일이 되면 그는 한 끼도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직업을 고려해 볼 때 대중설교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문법상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대답은 이렇게 말했어요. 네, 제가 자주 실수한다는 것은 압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명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충분한 문법 실력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19세기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불의 종인 D.L. 무디입니다. 그가 영미권 유명대학에서 설교를 하면 학생들이 비웃었어요. 초등학교 중퇴의 구두수성공이 그의 이력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채플에서 설교를 전하면 청년들이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집회가 이어지게 되면요, 청년들이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소명감에 불타오른 주의 종으로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하여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은이 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을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